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간사로 이해하는 신약 시리즈 중에서 두 번째로 헤롯 가문의 아리스도블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중간사로 이해하는 신약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헤롯 가문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면서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토대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나를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분들은 경전, 역사적인 사료, 혹은 스토리, 이야기, 예언서, 혹은 신화, 윤리적인 지침서 등으로 각기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냐면, 성경에 어떤 전제를 두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그냥 단순히 유대인들의 이야기라고 치부하신다면 우리들은 제3자 입장에 서서 절대로 성경을 개인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혹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성경을 신화라고 전제를 한다면 성경은 그냥 재미를 주는 책일 뿐 절대 그것은 신앙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 중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청중 혹은 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사람이 그 독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와 목적을 가지고 전달 혹은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각 권별로 기록한 사람과 대상이 있고 분명히 그것을 전하는 메시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를 어떻게 의미 부여하시겠습니까? 신화입니까? 혹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과학책입니까?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까? 무엇보다도 잊어서는 안 되는 전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설교한 내용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신명기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을 앞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부터 누가복음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서신으로 설교하고 있는 기록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우리들은 성경을 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로서의 기록물이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낭독했었죠.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경들을 암송해서 예배 시간에 중요한 한 순서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사실상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반드시 관과해서는 안 되는 전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록한 사람이 받는 청중과 대상들에게 서신이라는 형태의 설교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는 교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지만 예외 없이 이 로마서 역시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설교문임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부분을 간과한다면 그저 의미 없이 열거되는 사람으로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제를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신다면 이겁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과 그것을 받고 있는 독자들 간에 공감되는 내용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공감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기자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진의로 그것을 기록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비로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들이 본문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예, 본문은 단 한 절입니다. 이 구절을 기록한 기자와 독자들만 공유했던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순간에 한번 집요하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 독자와 기록한 사람 간에 이 공유되는 것이 우리들이 비로소 이해가 될 때 이 짧은 구절은 2000년 전에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되는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들은 그들의 공유한 것을 한번 같이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로마서라는 이 기록물을 받아들었던 당시 독자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서 근대사에 해당이 되는 중간사를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앞부분에 조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펼쳐지는데요. 혹시 딴 생각을 하시면 확 이제 몇백 년이 넘어가니까 한번 이 앞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표를 띄워주시면요. 대략 기원전 10세기에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차례로 왕위에 즉위한 이후에 기원전 930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200년 정도 지속이 되다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이제 북이스라엘보다 한 100년 정도 더 존속이 되다가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70년간 포로기를 거치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침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포로들은 어떤 일을 경험을 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는데 주인이 바뀐 거죠. 예, 그러다가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임금이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과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것을 허가합니다. 그것을 역사 속에서는 고레스 칙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스라서에서 그게 나오죠. 어쨌든 한 세 차례 정도에 걸쳐서 이 유대의 포로들이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444년경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포로가 귀환을 합니다. 자, 이때부터 신약시대까지 공백 기간이 펼쳐지는데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고 요때 있었던 역사를 중간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가 대략 이때 기록이 됐는데 이 신구약 중간기는 말라기부터 마태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표를 보시면요, 많은 분들이 말라기가 기록된 이후에 마태복음은 금방 기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한번 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네, 왕국이 시작할 때부터 멸망을 당해서 포로기가 될 때까지가 대충 50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5,600년. 그런데 이때부터 포로 귀환기부터 신약시대가 열릴 때까지 또한 4,500년이나 되는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영향력들이 신약 성경에 포함이 돼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간과하고 신약 성경을 볼 때가 참 많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중간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표를 보시면요,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제 누구의 또 지배를 받냐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세기에는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고요. 기원전 2세기에는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습니다. 무려 500년 동안 계속 지배를 받고 지배를 받고 하는 그 순환의 역사가 지속이 되고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땅은 강대국들의 전쟁터로서 오랫동안 그렇게 존속이 되어 왔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500년 동안 억압 속에서, 외세의 억압 속에서 그런 인고의 세월을 겪어야 했던 것이 중간기 사건들입니다. 그러다가요, 기원전 2세기 시리아의 폭군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강하게 착취하고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168년에 유다 마카비라는 인물이 이제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의 대항에서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독립을 쟁취합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나오는 마카비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마카비가 속했던 그 가문을 따라해볼까요? 하스몬. 예, 하스몬 가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회자가 될 거니까요. 예, 하스몬 가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 하스몬 가문은 최고의 정통성을 지닌 고귀한 혈통으로서 자리매김을 합니다. 누구 때까지요? 예수님 시대까지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까지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스몬 가문이 독립을 쟁취한 이후에 당파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권력 주변에서 당파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국론이 분열이 되고 당쟁이 시작이 되면서 겨우 얻었던 독립은 한 100년 정도 존속이 되다가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1차 삼두 정치가 벌어질 때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또다시 예루살렘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바로 로마의 속주로 이렇게 전락한 셈이죠. 참 가슴 아픈 그런 역사의 반복입니다. 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제 이스라엘은 지난번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에베르제티즘과 프레스티지라는 좀 전문적인 용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번역이 안 되다 보니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가 식민지들을 통치하는 방식이 에베르제티즘과 이제 프레스티지라는 용어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식민지를 직접 들어가서 관할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들의 대표에게 통치권을 주고 위상에 해당되는 프레스티지를 주는 겁니다. 그 대표들은 자기 동족들 위에 군림하면서 로마에게 충성과 세금에 해당되는 에베르제티즘을 그렇게 바치는 거죠. 그게 바로 로마의 전형적인 정치 형태였습니다. 이것은 식민지를 다스리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유용한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식민지를 그렇게 통치할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피지배층들이 자기네들끼리 분열이 돼서 그렇게 싸우게 만든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왠지 낯설지는 않죠. 예, 그런 정통성이 있었던 로마가, 예, 표를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예, 로마가 이 통치권을 하스몬 가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스몬 가문은 민중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었고 민족의 독립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프레스티지를 누구에게 주냐면 기원전 47년에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줍니다. 부유한 상인 출신의 안티파테르가 이제 유대 지역의 실권을 장악하는 순간입니다. 이 안티파테르가 누구냐? 바로 예, 37년에 등장하게 될 헤롯 대왕의 부친입니다. 안티파테르를 이어서 헤롯 대왕이 드디어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지금 헤롯 족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보셔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는 전부 다 헤롯이라고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갓난아기를 죽인 사람도 헤롯으로, 세례요한을 죽인 사람도 헤롯으로,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핍박한 사람도 헤롯으로 이렇게 기록하니까 전부 다 각기 다른 사람들인데 저희들은 아, 그 사람 굉장히 오래 살았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창세기를 읽었을 때 바로가 나오더라고요. 출애굽기에도 바로가 나옵니다. 참 그 사람 오래 살았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예. 파라오에 해당되는 그런 명칭이었는데 헤롯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그냥 헤롯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헤롯 족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영아를 학살한 그 장본인이 헤롯 대왕입니다. 아주 우여곡절 끝에 로마와 인맥을 쌓아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을 받고 유대 땅으로 들어옵니다. 누구보다도 정치적이고 야망이 많았던 잔인했던 인물 헤롯 대왕.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혈통이었겠죠. 혈통. 예. 이방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혈통이 늘 아쉬웠습니다. 그에게 다섯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쉬운 게 뭐라고요? 혈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내를 하스몬 혈통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내가 많았다는 것은 곧 무엇을 예고하는 걸까요? 권력 계승에 있어서 피비린내 나는 갈등이 야기될 것을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스몬 아내와 함께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남과 차남을 낳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다른 하스몬 혈통이 아닌 비하스몬 혈통의 아내들이 드디어 이 두 번째 아내를 모함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내가 음모와 이제 모략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 역시 권력의 희생양이 됩니다. 죽습니다. 자, 이것을 누가 이렇게 저질렀냐 하면 네 번째 아내가 이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이 네 번째 아내가 낳은 아들들이 있으니 바로 아켈라오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익숙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켈라오와 헤롯 안디바를 낳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내는 누구를 낳느냐 하면 헤롯 빌립을 낳습니다. 헤롯의 족보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임종이 가깝자 이 세 아들들에게 자신의 영토를 분할해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아켈라오에게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역을, 헤롯 안디바에게는 갈릴리 지역을, 그리고 헤롯 빌립에게는 가장 북쪽이었던 골란고원에 해당되는 가장 북쪽 지역을 영토를 줍니다. 자, 이 세 명의 통치자는 지역 영주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어떤 호칭이 부여됐을까요? 분봉왕이라는 호칭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닌 겁니다. 말하자면 영주에 해당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봉왕들에게는 소원이 있었으니 어떤 소원일까요? 자나깨나 유대인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야망과 소원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봉왕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행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봉왕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켈라오의 모친 네 번째 아내가 이렇게 나쁜 일을 했는데 아켈라오 역시 어머니의 성품을 이어받아서 악행을 합니다. 얼마나 폭정을 했는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에게 직접 가서 아켈라오의 만행과 악행을 고발합니다. 그러자 로마 황제가 아켈라오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폐위시켰던 그 자리에 누구를 임명하죠? 로마로부터 총독을 파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셨을 때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에 파견된 인물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민중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어떤 칭호를 받았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으니까 얼마나 이 분봉왕들에게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이 됐을까요? 예, 그런 배경들이 신약시대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선을 하스몬 혈통에게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스몬 혈통을 가진 헤롯의 둘째 부인과 아들들은 그냥 처형돼서 끝났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둘째 부인의 둘째 아들에게서, 차남에게서 세 명의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한번 보시면 헤롯 아그리빠, 그의 동생 아리스도블로, 그리고 그의 여동생이었던 헤로디아가 태어납니다. 이 세 사람은 무슨 혈통이요? 하스몬 혈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봉왕들, 이복 삼촌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셈이죠. 그러니까 이 분봉왕들과 이 하스몬 혈통을 가진 사람들 간에 이제 보이지 않는 정치적인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스몬 혈통을 가진 헤로디아는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헤롯 대왕의 세 번째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은 분봉왕을 차지했습니까?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승계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 좋은 헤로디아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남편이 늘 무능하고 아쉬웠겠죠.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할까요? 그나마 권력 승계에서 가장 앞서 있었던 헤롯 안디바에게 향해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헤롯 안디바는 늘 아쉬웠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나 헤롯 안디바나 이미 결혼했던 사람들인데 결혼을 둘 다 취소하고 헤로디아와 헤롯 안디바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 시대에서 나타나는 그 장면이죠. 헤롯 안디바나 헤로디아가 음란해서라기보다 지금 권력의 눈이 멀어서 이러한 전략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결혼을 정죄했던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권력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에 질세라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살로메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막 나가는 집안이죠? 예. 한 명의 분봉왕은 부당한 결혼을 하는데 또 다른 분봉왕 헤롯 빌립은 거의 뭐 손녀뻘 되는 이 친척과 결혼을 하는 참 권력의 눈이 먼 행태들을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모두 헤롯이라고 지칭을 하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분봉왕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쳤을 때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봉왕들에게는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악한 동기가 예수님의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런데 로마로부터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은 딱 두 명 있었는데요. 그게 첫 번째로 헤롯 대왕이었고요. 두 번째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던 시기에 로마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던 또 다른 사람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라는 인물입니다. 자,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스몬 혈통을 가졌습니다. 자, 이 헤롯 대왕이나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보이시죠? 로마로부터 강력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고 둘 다 로마 유학파라는 그런 출신이 있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요소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아가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헤롯 대왕보다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빠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할아버지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하스몬 혈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가 누구냐면 사도행전에서 교회들을 핍박하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이던 바로 그 인물. 그 인물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하스몬 혈통이라는 금수저 출신의 로마 유학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황제로 나아가던 로마 황제 가이우스 칼리굴라와 끈끈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는 분봉왕들끼리 권력 다툼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있었을 때 로마 황제의 권력을 힘입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금의환향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헤롯 아그리빠가 로마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땅에서는 유대인의 왕이 되기만을 평생 꿈꿔오던 분봉왕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헤롯 안디바는 어떻게 해서든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바꾸냐면 디베리아 바다로 바꿉니다. 디베리아 바다는 어떤 뜻이냐면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바다라는 뜻으로 갈릴리 바다의 명칭을 바꿉니다. 헤롯 빌립이라는 분봉왕은 또 이런 일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디서 벌어진 일이냐면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바로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관할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말의 뜻은 카이사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 땅을 그렇게 헤롯 빌립은 바꾼 겁니다. 땅의 명칭을 바꿔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잘 보여서 보다 강력한 권력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이 분봉왕들의 열망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왕이 돼서 돌아올 때 이 분봉왕들이 다스리고 있던 모든 영토는 헤롯 아그리빠에게 편입이 되고 이 분봉왕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얼마나 인생이 무상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빠,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좋은 혈통과 강력한 인맥과 로마 유학파.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교만해졌을 때 사도행전 12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벌레가 먹어서 죽습니다. 갑자기 죽습니다. 유대 문헌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다가 5일 만에 죽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학자들은 헤롯 아그리빠가 죽은 이 사인을 위궤양이 심해져서 천공이 생겨서 이렇게 죽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교만해서 갑자기 복통으로 죽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뱃속에 세균이 득실거려서 그렇게 죽었으니 성경에서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는 말이 굉장히 실감나고 소름끼치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사도행전 12장에 그렇게 죽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에서는 헤롯 아그리빠가 다스리던 지역에 다시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의 아들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예전에 분봉왕들이 다스리던 그 지역의 분봉왕으로 파견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헤롯 족보에 나와 있는 헤롯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부분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핵심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족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아리스도블로입니다. 이제 아리스도블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팩트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아리스도블로 역시 지금 현재 로마에서 유학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스몬 혈통이었습니다. 그의 형이었던 아그리빠가 가이우스 칼리굴라라는 황제와 친분이 있었다면 아리스도블로는 유대 문헌에 보면 그 다음 황제였던 클라디우스 황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죽습니다.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면서 죽어요. 그리고 조카는 왕이 되지 못하고 분봉왕에 머뭅니다. 시선은 누구에게 쏠려 있습니까? 아리스도블로에게 쏠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 가이우스 칼리굴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새로운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새로운 황제로 즉위합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아리스토블로 그런 좋은 조건들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자기가 자라났던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금의 환향만 하면 유대인의 왕이 되기에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10절에서는 아리스토블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리스토블로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10여 년 동안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초라해 보이는 로마 교회의 교인으로 남아있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무엇이 그로하여금 로마 교인으로 평범한 초라해 보이는 로마 교인으로 남게 했습니까? 제가 여기서 초라하다는 표현을 한 이유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위상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리스토블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리스토블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로마에서 유학하던 중에 그는 복음을 영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꿈꿨던 미래, 바로 조국으로 돌아가서 권력을 장악하고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을 그는 꿈꾸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복음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내적 갈등이 있었을까요?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참하게 재판해서 처형을 했던 곳이 바로 자신이 있었던 조국입니다. 자기가 돌아가는 그곳은 피비린내 나는 정치 권력의 다툼이 펼쳐지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진흙탕 싸움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싸움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의 왕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로마의 황제를 주군으로 섬기는 자리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리입니다. 로마 황제를 그렇게 주군으로 섬겨야 비로소 임명을 받는 자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아리스토블로에게 있었던 일이 이제는 명확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자신이 꿈꿨던 모든 권력과 야망과 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얻느니 신앙과 양심을 희생하고라서라도 그것을 얻지 않겠다는 결연한 결단이 아리스토블로로 하여금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로마 교회에 남게 했던 동기였습니다. 저는 이 아리스토블로를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기 위해서 권력과 많은 지위가 뒤따르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주로 시인하는 것을 포기했던 그 인물이 아리스토블로였습니다.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세에게 문안하라. 본문에서는 아벨레라는 인물과 나란히 아리스토블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아벨레는 명확하게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아리스토블로, 로마서 16장 10절에 기록된 아리스토블로는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족보에서 살펴봤던 바로 그 아리스토블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아리스토블로의 누구에게요?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 성경을 보시면 아리스토블로로 말미암은 식구들에게 문안하라, 이것이 직역입니다. 저는 아리스토블로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눈여겨봤으면 좋겠는 그런 결단은 바로 아리스토블로와 함께 있었던 가족들, 식구들의 결단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이유 하나만을 위해서 그 앞에 펼쳐진 많은 기득권과 권력을 이렇게 내려놓은 그 아리스도의 결단, 그리고 가장의 결정을 존중해서 함께 동참한 아리스토블로의 가족들, 식구들, 그들의 결단, 그들의 행적은 성경이 존속되는 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결단은 고귀하게 기억이 될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NIV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이 부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Tested and approved in Christ.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의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신앙과 양심을 희생해서 얻어질 권력이라면, 명예라면 그것을 시험으로 여기고 결단코 취하지 않겠다는 그 신앙의 결연한 자세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청년 여러분, 아리스토블로와 그들의 가족들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잔잔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권력의 혈안이 돼서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비단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아리스토블로 이 시기에도 여전히 혈안되었던 그런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스펙 하나라도 더 쌓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자기의 어떤 조건을 하나라도 더 쌓는 마음으로 살았던 그 절박한 마음이 바로 헤롯 가문에서 나타났던 그런 절박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사라진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하게 세상은 권력과 물질을 위해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권력과 돈을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똑같이 권력과 물질에 굴종해서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인 양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얻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결연한 그런 결단을 할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함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지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는지 안 하는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칼빈주의자인지 알미니안주의자인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잣대는 하나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잣대와 어떠한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은 우리들을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세상과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사도 바울의 설교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리스토블로의 이런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동일한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한번 찬송가 320장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가는 100년 전 영국에서 말씀이 확산이 되고 부흥 집회가 가는 곳곳마다 생겨났을 때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메리 엘리자베스 맥스웰이라는 여성이 썼던 찬송시입니다. 그 원래 제목은 Channels Only라는 가사인데요. 그 원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원시의 가사입니다. 이 가사에 감동을 받았던 깁스라는 여인이 곡조를 붙여서 만든 곡이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라는 찬송가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가 가사를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이 찬송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시간에 앞에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요. 지금 현재 위험한 지역에 가 있는 우리 레바논 선교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시작되는 제주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어지는 선교들을 위해서 그리고 레바논 선교 대원들의 안전한 복귀를 위해서요. 우리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이 이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3.1교회의 영적인 회복과 교회의 바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나라와 한반도의 이 어지러운 문제들과 그리고 이 한반도 땅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